you by the Electoral Commission.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마귀를 쫓아내시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고 또 아주 중요하죠.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권위란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위엄을 말합니다. 이 권위는 더 높은 존재, 우리들에게는 하느님의 의에 부여받고 또 위임받은 것입니다. 권위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뜻의 그리스어 엑소시아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실현시켜야 하고 형제들에게는 올바로 하느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유로운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권위주의는 스스로 권위를 부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쓰는 섬김의 역할이 아니라 자신을 더 높이 세우는 것이죠. 마치 이 권위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들이라는 위대한 지위와 권위를 악용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당신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약한 자들, 아픈 자들, 소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 쓰셨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활동이 금지된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하느님의 관에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관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며 특히 자유롭지 못한 인간에게 해방, 구원을 줍니다. 더러운 마귀영이 들린 사람을 속박하고 병들게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도 또 사제로서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 당신의 양떼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 쓰고 싶은 유혹, 하느님과 양떼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싶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만 쓸 때 내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처한 자유를 포장한 권위주의는 나의 자유와 많은 사람들을 더 억압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권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묵상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팝니다라는 간판을 보고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평화와 사랑, 행복과 지혜, 그리고 공포에서 벗어나는 자유도 팝니까? 그러자 상점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팔지 않고 다만 씨앗을 팔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우리가 썩지 않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생명의 씨앗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인디콤에서 펴낸 인천교구 조용필 신부님의 그대로 괜찮은 너에게 가운데 고통은 성숙의 학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 사이코패스도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거지 자신의 고통은 즐기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아니 동물들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숙하지만 동물은 무력해진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고통이라면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 피할 수 없다면 버텨라. 고통 중에 그 의미를 알기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고통의 때를 잘 버텨내면 성숙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도 힘들다면 맹자의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말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우리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동물과 다르다. 고통으로 성숙해질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버텨라. 고통은 성숙의 학교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 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편견. 사람들은 사회생활과 개인의 삶이 다르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다고 업신여기거나 편견을 갖고 냉대하는 것은 어쩌면 나를 보는 듯하다. 내가 싫어하는 감추어진 내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편견은 요건만 충족되면 언제든 바로잡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고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굳어있어 변하지 않는 게 문제다.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방해하고 있다.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뭘까? 살아온 환경과 문화, 삶의 방식이 모두 나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 교류하며 실질적인 접촉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그들과 실상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설에서 많이 본 것 같다. 수십 번 보았다 해도 한번 체험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닫히고 제한된 사고방식의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열어젖히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공감하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다. 동등한 위치여야 하는데 나와 동등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저들이 서로 낮추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 점점 걱정이 많아진다.
산책 진행의 윤영선방으로 신봅니다. 이제 성모 마리아 찬미가인데요. 오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제목이죠. 대제 공동체가 노래합니다. 성모 마리아님이시여라는 제목이고 대제 공동체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모차르트 작품입니다. 미사 도미니쿠스,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의 미사고 다정조 케를 작품으로 66번에 있는 신앙고백 미키아 심경을 라이프시히 룬트분과 전문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겠습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메디트리 에코펑처 앤드 피지오세라피 에두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마레 속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속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도린 뉴스입니다. 골고타의 성녀 대리사 마더 대사가 지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자비의 정치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2016년 9월 4일 마더 대리사를 성인품에 올렸습니다. 교회가 그를 성인으로 선포한 것은 사랑의 성교회를 세계적인 수도회로 성장시킨 외적인 성취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자비를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전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18세 때 고향인 현재의 북마케도니아 스코페를 떠나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이후 인도 골고타에서 교사로 지내던 그는 1946년 9월 10일 다루질링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훗날 부르시마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이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나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직접 돌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 수도원을 낳은 마더 데레사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고 아이들을 씻기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0월 7일에는 사랑의 성교회 골가타 대교구 수도회로 공식 설립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 엔제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가 웰링턴에서 열린 대중 집회에서 오는 2029년부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 이민자들의 은퇴연금, 뉴질랜드 슈퍼레니션 수급 자격을 전면 박탈하겠다는 복지 축소 공약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으로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이나 거주 비자 소지자도 온전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터스 대표는 지난 20년간 65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납세자들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평생 두세 개의 직업을 소화하며 수십 년간 고율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국가 시민들의 복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 공정성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금 수급을 원한다면 시민권을 취득해 뉴질랜드 국가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유대를 증명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약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민사회에서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온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계권을 박탈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강력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선거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야당인 녹색당이 뉴질랜드의 심각한 대형마트 양대 독과점 체제를 해체하고 고공행진하는 장바구니 식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 소유의 새로운 공공 슈퍼마켓 체인인 키위마트를 설립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녹색당의 공동대표인 클로아 스와브릭과 마라마 데이비스는 어제 어포더블 카이 선거정책의 핵심 기획안을 공개하며 총 28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120개의 공공슈퍼마켓 매장을 즉각 개설하고 이를 지원할 물류유통센터 두 곳을 공공소유로 직접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번 구상에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가격 후려치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상업위원회에 강력한 조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민생법안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는 치솟는 생활비 압박 속에서 폭리를 채워온 대기업 중심의 민간 카르텔을 해체할 가장 실효성 있는 서민지향연 대책으로 평가받으며 서민사회 전체의 열렬한 환영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뉴질랜드 학생들 사이에서 인공지능인 AI가 신입사원 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비용 효율성과 기술 투자에 집중할 경우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예전만큼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나 브레만 중앙은행 총재는 일부 기업들이 젊은 인력을 채용한 대신 AI 도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단기적으로 청년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청년 실업률은 전체 근로 연령 인구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입니다. 오타워대학교 학생 엘라 로드는 졸업생들이 첫 직장을 구하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초급 직무조차 1년 이내 경력을 요구하지만 정작 젊은 사람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AI 활용법을 가르쳐야지 AI가 일자리를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취업사들의 첫 단계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교 골라 오케인 부교수는 많은 미래의 리더들이 초급 직무에서 경험을 쌓는다며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인재 육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체 포티튜트 그룹의 헤일리 피거드도 초급 직무가 젊은 직원들에게 직장 생활과 실무를 배우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숙련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학과 제조업에서는 견습생과 초급 인력의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클랜드 대학교 로드 맥노턴 교수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AI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가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는 것보다 과거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며 경험을 쌓았던 조사, 분석, 문서 작성, 행정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더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AI를 막을 것인지가 아니라 AI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첫 직장에서 경험을 쌓고 미래의 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겨울종 질병이 급증하면서 병원에 환자가 몰리자 예정됐던 비응급 수술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 및 급성 환자 치료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급성 환자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최고 의료 책임자인 헬렌 스토스 램포드 경은 현재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과거 겨울철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스 램포드 경은 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이 앞으로도 최소 3, 4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기록적인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에 비해서는 최근 환자 수가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겨울철의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초 추가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2,5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질병 확산으로 병원에 환자가 계속 몰리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응급실 과밀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미드모아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가 크게 늘어나자 의료진을 다른 부서에서 재배치하고 추가 근무를 제공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정된 수술과 시술은 환자 안전을 고려해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스톡스 램포드 경은 수술이 연기되는 환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지만 의료진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치료 일정이 변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치료를 연기하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지지 않는다며 모든 결정은 임상 의료진이 환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사례별로 내리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기된 수술은 가능한 다음 다음 치료 기회에 다시 일정이 잡힌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함께 고려해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겨울철 질병으로 인한 의료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응급환자 치료를 유지하면서 예정된 수술 일정을 최대한 안전하게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후에도 오늘은 비가 오겠으며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고 오후에는 오후에 가서 완화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Boy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메디투리 에그펑처 앤드 피지오세라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큼 다가온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제 개인적인 삶의 역사 안에서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학기입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있을 때는 뭔가 삶의 그 바퀴가 한 두 배로 빨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과 겨울에 맞이하게 되는 방학에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그 바퀴 돌아가는 것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한참 신나게 돌아가고 있는 저의 삶의 바퀴에 올라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이끄신다 희망하고 믿으면서 기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해보고 평소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볼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은 성경 본문으로 살펴볼 주제인데요. 다름 아닌 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의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것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을 죄에 대해서 함께 성찰해 볼 겁니다. 이 죄를 묵상하기 위해 성찰하기 위해 볼 성경 본문은 시편 51장,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성서에 나와 있는 눈에 띄는 죄를 불륜이라고 하는 눈에 띄는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바쳤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머리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계획과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반대한 자신의 선택 앞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과 같은 그런 시편 51장이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느 정도 중요한 성찰할 거리를 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두 주에 거쳐서 시편 51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장 11절까지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늘 그랬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죄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지금 우리는 교회의 힘이 그 세상의 권력과 함께 우리 삶을 규정해주는 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이름 붙여진 개념 또한 내 개인이 내리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죠. 뭐 예를 들자면 단순히 살인하지 마라라는 그 구약 성경의 십계명이 실제로 사람을 구체적으로 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구조화되고 공고화되어서 그냥 나는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를 긴 시간에 걸쳐서 해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 사회를 살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반성할 여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발전했고 인류 사회가 복잡하게 되었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서처럼 교회가 이것을 하지 마시오, 저것을 하지 마시오라는 금령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규정해 주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성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죄를 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계명을 어긴 것, 그것이 죄만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마라라는 단순한 계명에서 수많은 생각할 거리가 피어나는 것처럼 단순한 계명도 우리의 해석과 반성을 요구한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단순한 말로 규정해보자면 죄는 사랑의 반대말 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반대말이 바로 죄이겠죠.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랑은 폭력으로 누군가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설득하고 사랑은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거대한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기다리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죄는 정확하게 그것의 반대에 위치해 있겠죠. 그것이 좋은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독립을 해하고 그의 자유를 해치고 그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들은 죄라고 사랑의 반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죄는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움직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사실 설득이 아니겠죠. 이 죄라고 의인화시켜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면서 사랑으로 시작한 것도 죄로 얼마든지 기울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지향과 더할 나위 없는 공적인 이유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깨어있으면서 성찰하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돌아보지 않는 한 그 안에 죄가 껴들어갈 시간과 장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먼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생각, 상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서의 상징을 빌려와서 이야기해보자면 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어둠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의 반대말은 빛이죠.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밝게 비춰지지 않은 것이 바로 어둠이죠. 죄가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미처 비춰지지 않은 무언가가 죄가 될 수 있고 죄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했던 선택, 내가 하는 말이 충분히 사랑으로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아니면 그를 살리기 위한 나의 결단으로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안에 어둠이 껴들어갈 여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으로 비할 수 있는 죄는 빛이 오면 사라질 수밖에 없죠. 빛이 충분히 비추인다면 그 밝은 빛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의 형상과 원래 가치들은 밝게 드러날 겁니다. 죄 중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빛 밑에서 빛 아래에서 그렇게 원래 의미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은 어둠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반대말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 시편 51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목소리에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렇게 대입해서 마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가 죄 중에 있는 다윗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한번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1절까지의 본문을 읽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그가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탄이 그에게 왔을 때 하느님 당신 자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 속에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뛰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그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밝은 대낮에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예언자 나탄에 의해 마주하게 되면서 바쳤던 것으로 시편의 머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둠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사랑에 반대되는 상황에 길게 놓여있던 누군가 한마디로 죄 중에 있던 누군가가 그 죄의 지겨움을 알아차리고 죄의 유혹도 존재하지만 그 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죄의 끈적한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질척거림 그 모든 것을 이젠 뒤로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고백하고 있죠. 방금 들은 것처럼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과 비슷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과 동일하게 어둠에 그리고 사랑을 피해 있는 모든 이가 이런 목소리로 주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51장 그 첫 번째 부분 11절까지의 시인이 놓치지 않는 근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일 텐데 그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니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토록 큰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니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수어진 것 같은 내 모든 뼈들이 이 죄로 인해서 그 원래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고통을 상징하는 그 부러진 뼈들이 다시 기뻐 뛸 만큼 하느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만 빛을 원하고 있고 사랑에 반대했었던 나이지만 누구보다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순 시기에 이 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성찰하자고 이 시편 51장을 들고 온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 시기 동안 참회하고 속죄하죠. 하느님께 되돌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부활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마주하고 내가 외면했었던 십자가의 무게를 이제 마주해야 되는 시기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태도를 시편 51장의 시인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사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느님께서도 우리들에 대해서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느님께서 바라시기에 이 죄를 떠나 다시 빛 아래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보속과 속죄는 그것 자체로 의미를 충분히 가지지만 그 원래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 빛이라고 하는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속죄와 회개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느님께는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쉬우시겠죠. 우리도 또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잃지 말자고 사순 시기에 이 죄라고 하는 주제를 2주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하죠.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입니다.
눈물 흘리는 너
오반 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입니다. 네, 노래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성찰을 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시편 51장을 통해서 그 죄 지은 시인이 다윗으로 대변되는 죄 지은 시인이 어떻게 빛을 바라고 사랑을 찾고 있는지 함께 우리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위해 한번 살펴보죠. 3절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명령의 형태이거든요. 하느님께 마치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마치 윗사람인 것처럼 자애와 자비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그의 간절함을 드러내주는 거겠죠. 우리 스스로 하느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안에서 스스로가 하는 말을 재단할 필요 없다라는 용기를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의 눈길을 끈 한 표현은 바로 자애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애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르게 옮겨보면 공감 또는 성실함이라고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애가 단순히 감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동반해 주시고, 내가 느끼던 것을 함께 느껴주시고, 내가 생각하던 것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동반을, 그 공감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애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줄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잘 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애가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 중에 있으며 빛을 그리워하던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자애, 바로 공감하시는 하느님의 자애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저의 눈길을 끌었던 상징은 바로 자비라는 말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그 특히 여성성이 드러나는 그 말이거든요. 원어는 그 여성의 한 내장 기관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기관이겠죠. 그래서 사랑, 어머니로서의 사랑, 어머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그 애련함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자애와 자비라는 것이 단순히 마치 왕처럼 백성들에게 베풀 관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동반하는 친구처럼, 그리고 나를 보살펴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던, 내가 거쳐왔던 길인 그 어머니의 그 마음처럼 하느님의 자애와 자비가 그러하다라고 암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죄 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느님의 자애와 자비를 알고 있고, 그 알고 있음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끔히, 그리고 이어지는 반복되는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깨끗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 학적인 얘기 하나 정도 들으셔도 괜찮겠죠. 이제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오래전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 성서학자는 시편을 분석하면서 시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학 기법을 발견해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병행법 또는 대구법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말을 단어만 바꿔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을 병행해서 연달아서 배치하던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을 이렇게 서로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같은 비슷한 그 언어이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를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처음의 말을 좀 보충해주고 더 확장시켜주는 개념을 더 명렬적으로 연결한다던가 하는 것이 바로 병행법 또는 대구법입니다. 그러한 문학적 양식을 지금 시편 51장 3절 그리고 4절에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운문, 시를 형성하는 뭐 그런 문학 형태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시인은 죄 중에 있고 어둠 중에 있는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저를 말끔하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똑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명령만은 아니겠죠. 아주 강력한 간청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깨끗이 그리고 말끔히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씻다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청원은 모두 다 옷을 빠는 것 아니면 몸을 씻는 것 뭐 이런 것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과 관련되고 있죠. 탈출기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장 10절에서 이런 맥락이 강조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라고 옷을 빠는 것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서로 관련 있는 것처럼 탈출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51장의 그 4절에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말끔히 씻으시고 깨끗이 하소서라고 하는 강력한 간청은 옷을 말끔하게 입혀주세요라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성서 구절에서 특히 본 것과 같이 탈출기에서 그런 것처럼 저를 다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청인 겁니다. 이 죄를 바라보는 인간의 근원적인 관점하고도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러워졌다, 무엇인가 묻었다, 원래 내 모습이 헤쳐지고 왜곡되었다라고 우리는 곧잘 생각하곤 합니다. 죄가 가진 습성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하느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내가, 그 사랑을 향하고 있는 내가 어떠한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그 원래의 아름다움을 헤쳐지게 되었을 때라고 우리는 죄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끝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죄를 그리고 죄의 용서를 너무 기계적으로만 바라보게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용서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정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마치 눈을 번쩍 뜨는 것처럼 죄 중에 있는 내 상황을 직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느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상황을 깨닫게 되고 나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며 이 죄 중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선택들도 존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100m 달리기 선수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해야만 해라고 우리에게 기준점을 제시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의 동력과 목적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하느님께 내맡겨야 되는 과정 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단순히 씻는 것과 관련해서 시인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죄의 용서를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보는 것은 큰 오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에서 시인의 용기가 드러납니다.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고 저의 잘못이라고 5절에서는 고백하죠. 4절에서 나온 죄악과라는 다른 원어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는 그 앞서 본 4절의 원어 단어는 개인적인 죄에 해당하는 그렇게 성서에서 많이 쓰인 단어라면 5절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저지르는 죄와 관련된 그 원어가 쓰였습니다. 5절을 통해서 시인이 하느님께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놓이게 되는 그 마음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후회, 그리고 무력함, 그리고 깊은 양심의 가책이겠죠. 마치 죄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피하려 하지만 내가 했던 선택들이 다시 되돌아와 나를 덮치는 것처럼 내가 했던 선택이 바로 내 앞에서 나와 마주하고 있다고 그 심리 상태를 시편의 51장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상황이 그러하죠. 그것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소의 삶 그리고 한 번 했던 그 나의 선택이 그 이후의 나의 모든 선택들을 규정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인 우리들이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의 불필요한 죄책감을 일으키는 교회에서 이야기한 그런 사소한 죄들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마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이 한 선택 때문에 많은 영향을 스스로에게 받게 되거든요. 지금 시인처럼요. 마치 죄가 내가 했던 선택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했던 선택 때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전의 나와 그 이후의 나는 온전히 달라질 수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원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느님께 가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죄가 그냥 수사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죄가 필요하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죄를 저질러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여전히 현대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한 온전한 나로 서 있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는 선택들이 다 온전할 수 없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존재가 내리는 불완전한 선택이 스스로에게 되돌아와 옭아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얼마만큼 그것에 매여 있는지도 우리는 못 알아보게 되죠. 마치 죄가 나이고 내가 죄인 것처럼 그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포기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되죠. 마치 진흙밭 한가운데에 누워서 진흙을 몸에 묻히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벗어나 몸을 씻기 전에는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전히 이 현대인인 우리들도 죄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성찰과 죄에 대한 보속이 필요합니다. 죄는 우리들을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이고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여 손에 들고 해석해서 하느님께로 가지고 가야 할 어쩌면 절름거리고 어쩌면 왜곡되어 있고 어쩌면 흉져 있는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어서 마주 봐보죠. 6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라고 하며 그 이전에 강력하게 간청했던 것처럼 그 명령법으로 드러냈던 눈앞에 계시는 것 같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1장의 배경이 되는 그 다윗의 예를 보면 사무엘기 하권의 12장이거든요. 12장과 13장 뭐 이 부분인 건데 거기에서 다윗이 저지른 죄는 그 불륜이라고 하는 죄죠. 누구한테 죄를 지은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첫 번째로는 우리아한테 죄를 저지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었던 바세바한테 죄를 저지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윗의 아내가 됐겠죠. 그 순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그 맥락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 상대방들에게 죄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그 관계를 깨트려버린 거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대변되는 시편 51장의 시인은 6절에서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하느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사람의 하느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무언가일 거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의 빛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일 겁니다. 마치 그늘막을 드디어 그 빛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애쓰는 누군가처럼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하느님께 궁극적으로 짓는 죄인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흐트러버린 관계들이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겠죠.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이든 나 스스로에게 저지른 죄이든 모든 죄는 바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죠. 옥상 달빛의 인턴입니다.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불안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걱정이 산더미야.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어차피 우리는 모르지. 멈추지 않고 가보면 알겠지. 비록 난 조금씩 나이 만들어가지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난 누구보다 소중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옥상 달빛의 인턴이다. 들려드리는 그 노래들의 가사에 중점적으로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도로 시편 51장에 대한 해설, 저의 해설은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쯤 해서 제가 이 죄라고 하는 성찰거리를 가지고 온 그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순 시기에 판공성사, 고해성사들을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무엇을 성찰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편 51장을 통해 죄를 성찰해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순 시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대략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제 부활 판공을 해야 되는데 성찰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성찰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 성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의무들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는지 뭐 이러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고해성사를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 있어서 잘 못 들어가지만 하고 했던 맥락 안에서 자세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성찰에 대해서 좀 도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그 죄를 염두하시고 내가 했던 행동과 말과 선택들을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의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로 한번 바꿔보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더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것도 그것도 후회가 되고 아쉬워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짬을 내서 열심히 그를 만나고 얼굴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돌아서면 미안해지고 이렇게밖에 못 보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지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한 번만으로 모든 사랑이 채워지기도 하죠.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랑 자체의 속성 때문에 그를 그리워하게 되겠지만요.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다 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한테 써준 카드가 맞춤법이 틀렸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띄어쓰기가 어색하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낮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보여준 사랑에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게 되겠죠. 우리가 사순 시기 동안 봐야 되는 죄에 대한 성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느님과 주고받는 사랑이거든요.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 전 재산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이걸로는 부족하지. 아, 내가 뭐를 놓쳤을까? 혹시 나의 재산을 바치면서 그 안에 나의 공명심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죄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싸이의 박정현 씨하고 함께 불렀네요. 어땠을까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Yo, check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기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도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94편 보복하시는 하느님 주님 보복하시는 하느님 나타나소서 세상의 심판자시여 일어나소서 거만한 자들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소서 주님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기뻐 뛰리이까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짓거려대고 뻔뻔스레 말하며 뽐냅니다 주님 그들이 당신 백성을 짓밟고 당신 소유를 억누릅니다 과부와 이방인을 살해하고 고아들을 학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보지 않는다 야곱의 하느님은 깨닫지 못한다. 백성 가운데 미혹한 자들아 깨달아라. 미련한 자들아 언제 알아들으려느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못하신단 말이냐.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못하신단 말이냐.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벌하지 않으신단 말이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분께 지식이 없단 말이냐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은 입김일 뿐임을 주님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징계하시고 당신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 악인이 떨어질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불행의 날에도 그에게 평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령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소유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메디터리 에쿠펑처 앤드 피조세라피 전망존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2029년부터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만 은퇴연금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2030년 30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가톨릭 뉴스입니다. 골고타의 성녀 테레사, 마도 테레사가 시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난하고 버림받는 이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2016년 9월 4일 마도 테레사를 성인 품에 올렸습니다. 교회가 그를 성인으로 선포한 것은 사랑의 선교회를 세계적인 수도회로 성장시킨 외적인 성취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자비를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전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18세 때 고향인 현재의 북마케도니아 스코페를 떠나 로테토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이후 인도 골고타에서 교사로 지내던 그는 1940년 9월 10일 다르징링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훗날 부르심 안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이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나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직접 돌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 수도원을 낳은 마더 데레사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고 아이들을 씻기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0월 7일에는 사랑의 선교회 골고타 대교구 수도회로 공식 설립됐습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이후 급속히 성장해 마더 데레사가 선정한 1997년에는 123개국 610곳에서 4천 명 넘는 회원이 활동했습니다. 그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만 자신과 수도회가 이룬 모든 결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NZ 퍼스트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029년부터 뉴질랜드 시민권자만 NZ 슈퍼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NZ 슈퍼를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거주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 20세 이후 일정 기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며 만 50세 이후 최소 5년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윈슨 피터스 엔젤포스 대표는 어제 해밀턴에서 열린 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엔젤포스 당이 뉴질랜드 시민이라는 것에 다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엔젤슈퍼가 은퇴한 우리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엔젤슈퍼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이곳에서 일한 사람들에 비해 뉴질랜드에 이주해 와서 거주하고 세금을 낸 기간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이민자의 완전한 은퇴 생활을 지원하는데 현재 세대의 세금 부담이 사용되는 것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엔젤포스 당의 피터스 대표는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 3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스는 엔젤슈퍼를 받고 싶다면 등록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충분한 자부심을 갖고 뉴질랜드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보여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며 뉴질랜드 납세자들의 돈이 더 이상 일부 이민자들에 의해 밑빠진 독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경제적 공정성에 관한 것이며 뉴질랜드인을 우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터스 대표는 엔젤슈퍼가 처음 도입된 1977년 당시에는 현재 뉴질랜드가 경험하고 있는 수준의 이민 규모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만 해도 뉴질랜드는 총 65만 명의 순 이민자가 유입됐으며 연평균 3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65만 명의 이민자 유입과 함께 엔젤슈퍼를 위한 세금 부담도 커졌으며 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뉴질랜드의 식료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양대 슈퍼마켓 업체의 과점 체제에 도전하고 식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적인 새로운 슈퍼마켓 체인을 만드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키비마트라는 이름의 이 프랜차이즈는 현재 뉴질랜드 식료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우럴스와 푸드스포스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녹색당의 계획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역에 120개의 키위 마트 매장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개의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녹색당은 매장 인수에 13억 뉴질랜드 달러가 들고 물류센터 설립에 추가로 15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투자 규모는 28억 달러에 달합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글로이 스와브릭은 식료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와브릭은 이 나라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먹을지를 두 회사가 결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가 장을 보는 과정에서 하루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초과 이윤을 챙기고 있다며 그 돈은 국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야 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와브릭은 뉴질랜드는 4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너무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식품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당은 또한 건강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추가로 15만 명의 어린이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마라마 데이비스는 모든 어린이와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식품을 제공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 나라 어린이 5명 중 1명은 가정에서 식량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며 러슨 정부의 대응은 아이 한 명의 전심에 쓰는 예산을 삭감하고 소수의 대기업에 그 일을 맡긴 뒤 그 과정에서 최대 2천 개의 지역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제공되는 급식의 절반은 영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은 수학, 읽기, 과학에서 같은 반 친구들보다 2년에서 4년 뒤처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2025년과 올해 초 식품의 신선도, 관리, 감독 부족, 공급업체 계약 및 가격 책정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됐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은 재집권할 경우 정부의 저계약금 주택 구입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더 많은 사람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카인가오라가 운영하는 퍼스트 홈론 제도를 이용하면 첫 주택 구매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요구하는 20%의 계약금 대신 5%의 계약금만으로 첫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이 제도의 소득 기준을 높여 개인 또는 부부 합산 소득이 30만 달러 미만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당 주택 담당 대변인 그리스 비숍은 많은 예비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감당할 능력은 있지만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숍은 국민당의 장기적인 목표가 현재 66% 수준인 주택 보유율을 74%까지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정책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자가 수천 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연립정부는 2024년 노동당이 도입했던 퍼스트 홈 그랜트를 폐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결 같은 신청자에게 첫 주택 구입 비용으로 최대 1만 달러를 지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비숍은 국민당의 새로운 정책이 현금 지원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숍은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실제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서는 상당히 단순하고 효과가 낮은 접근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젊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장벽, 즉 계약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당은 퍼스트 홈론의 이용 자격을 확대하는데 400만에서 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기존 정부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4-25 회계연대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1,450만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대출기관의 모기지 보험 비용을 보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매 활동이 여전히 겨울철 저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레스.co.nz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주 동안 진행된 주택 경매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58건의 매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는 전주 290건보다 감소한 수치지만 그 전주 214건보다는 증가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본철 시장 활성화가 시작됐다고 확신하려면 경매 건수가 주당 300건을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현상이 9월 중순에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도 봄철 상승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부서지는 매물수가 오르내리는 것과 달리 실제 판매율은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3주 동안 판매율은 정확히 36%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매자들이 금리 상승과 높은 매물 재고 같은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당의 학자금 대출 규제 강화가 호주 거주 키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제안한 학자금 대출 상한 부담 완화 정책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졸업생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학자금 대출 상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졸업생들을 국내에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 연소득 24,128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상환율을 1달러당 12센트에서 10센트로 낮추는 정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해외 학자금 대출 보유자에 대한 금리를 1% 인상하고 체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제재 조치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당 계획의 일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이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하기 전까지 키위 세이버 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오클랜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로버트 맥컬러 교수는 키위 세이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컬러 교수는 근본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키위들을 공격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세이버 자금은 키위들의 돈이지 정부의 돈이 아니며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키위들의 돈을 묶어두겠다고 말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반년 넘게 미국을 상대로 버티고 있지만 최근에 흐르는 이란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듯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이란은 물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국제 유가를 쥐락펴락하고 세계 경제를 압박해왔으나 그 효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6개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를 가두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던 이란 정권의 계산이 오판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며 해협 봉쇄는 결과적으로 세계적 경제 위기를 일으키지도 못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이 원하는 조건으로 종전하도록 몰아붙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공습으로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하자 강력한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가했으나 기대와 달리 이란의 민중 봉기를 유발하거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입니다. 봉쇄 초기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거의 마비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회로가 생겨났고 유가가 높아지긴 했지만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는 이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 논란과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과 노벨상 수상자를 들여다봐왔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NIT는 관련 수사를 잘하는 전 현직 당국자들과 자체 입수 문서를 토대로 FBI 요원과 연방검찰이 파우치 전 소장 등 최소 8명의 과학자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당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는지를 들여다보던 FBI 조사에서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FBI 수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는지 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췄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들은 새로운 인물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조사를 강화했다고 NIT는 보도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과학자들이 코로나19의 연구소 기원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 정부 방역 대응을 주도한 파우치 전 소장은 관련 논쟁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공화당 측은 미 국립보건원 자금이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에 흘러들어갔고 파우치가 이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의회에서 사실대로 증언했다며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5일 현지 시간 미 군함 두 척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란 유조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해역 순찰 중이던 미 해군 군함 두 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군이 세 척의 이란 원유 수송선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하르그섬 인근에 있던 유조선 다우니호와 자스크 지역 근처의 스타크 1호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만에서 원유가 실려 있지 않던 유조선 카일로호도 완전히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승무원들에게 유조선을 버리라고 지시한 뒤 여러 차례 타격해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해당 유조선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와 이란의 대리 세력에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브레이크 쿠퍼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이란 혁명 수비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며 우리 선박 두 척을 공격하면 세 척을 타격하며 더 큰 경제적 대가를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원유 수송 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2030년이면 30조 원을 넘는다고 전망한 것으로 6일 파악됐습니다. 소득 하위층에게 더 주고 상위층은 덜 주는 하후 상박을 추진하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부담액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의무지출도 증가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기초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 86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년 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증가율이 0.1%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본 예산 기준 23조 1,378억 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25조 6,530억 원, 28년에 28조 2,970억 원, 2029년에 29조 1649억 원이 되고 2030년에는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g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3원 4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1원 3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5원 5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오겠으며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고 오후 와서 완화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g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메디토리 에그펑처, 앤드 피조 세라피, JP 에듀케이션, 제인 페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한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코반을 뜨게 모임 안내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차 한 잔을 곁들여 즐거운 코반을 뜨게 질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각자 진행적인 뜨게 질 작품을 가져와 이웃과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를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이미 능숙한 실력을 갖춘 분 모두 환영합니다. 준비물을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코바늘과 실도 일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9월 11일, 18일, 25일,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타카푸나 라이브러리 9 더 스트랜드 타카푸나에서 있습니다. 태국권 안내입니다. 태국권을 통해 평온함과 균형 그리고 활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국권은 신체 균형과 이완 그리고 마음의 집중과 몸의 움직임을 즐기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누구나 환영합니다. 9월 11일, 18일, 25일,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버켄헤드 라이브러리 204 히네모아 스트리트 버켄헤드에서 있습니다. 스토리타임 안내입니다. 스토리타임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야기와 노래, 유눈을 즐기며 초기 언어 능력과 듣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9월 11일, 18일, 25일,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그랜린 라이브러리 108 라인 로드 그랜린에서 진행됩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